예.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예,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혁명입니다. 오늘 제목, 소제목은 자상의 혁명입니다. 자상의 혁명. 우리 자상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자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습니다.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이렇게 항상 살아봐야 어떻습니까? 풀 뜯어먹고 걸어다니지요. 기어다니지요. 그런데 저 애벌레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고치가 돼서 이렇게 나비가 됩니다. 새로운 세계입니다. 애벌레는 지면만 움직였다면 나비는 공간을 날아다니지요. 자, 이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런 변화가 그리스도인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변화지요. 엄청난 변화인데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미래에는 달라집니다. 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상태로 나에게 다야, 나 이렇게 사는 게 만족해, 그러면 그대로 삽니다. 근데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게 하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상태는 뭐라고요? 과거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이 상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과 자아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체성과 자아상이 중요한데요. 뒤에 가서 더 설명할게요. 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눈만 뜨면 땅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은 있는지도 몰라요.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살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의미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진 내용이 있어요. 베풀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유업을 준 어떤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 먹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업이 뭔지를 몰라요. 별로 관심 없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땅의 것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죠. 그래서 울고 불고 싸우고 빼앗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위의 것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니까. 정체성. 예. 자, 그래서 대다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자,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저건 우리 압니다. 이론적으로 압니다. 근데 매일 실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길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거 맞죠. 그 정도는 알지, 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영역에서는 그냥 손발을 놓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왜 방해를 받을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게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실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자녀라 했으면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겠지요? 뒷받침해 주시지요? 예. 그런데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땅에서 아주 소중한 거지요. 뭡니까? 돈, 건강, 인간관계.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벌어야 되고 건강 유지해야 되고 인간관계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번창해야 되고 이런 것이 늘 우리의 뇌리 속에는 아주 쌓여 있습니다. 눈만 뜨면 저게 그냥 작동됩니다. 저걸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에 참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놓게 돼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저런 문제들은요, 뒤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방해받는다면 자아상을 놓친 겁니다. 정체성을 놓친 겁니다. 정체성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정체성은 나리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세상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더 소중해. 그게 중요한 생명이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저걸 잘못 알고 교회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살 것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계속 땅의 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의 것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런 것에서 안식을 누르며 이 땅을 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역들이 아니라 저 구절도 뭐라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면 또 헌금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름답게 열 거야. 그 다 뭡니까? 본질적인 걸 놓치잖아요.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하는 요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를 놓치게 하지요. 그러나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관점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권세 있고 어떤 위치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저런 권세와 자격, 능력들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저런 영적인 내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삶을 누린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권세에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요, 정체성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고 하는 것하고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열매가 다릅니다. 그런 영역에 우리가 좀 생각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이 뭔가 하면요. 정체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내용이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사랑하는 자녀를 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또는 뭡니까? 의로운 자로 보시잖아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아상이 있어요. 자, 정체성이 있고 자아상이 있어요. 자아상은 뭡니까? 내가 보는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나의 의견입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죠. 그게 나입니다. 사람들 주로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나를 평가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하면 내가 평가 가치가 높아. 그 자신감이 있어. 근데 내가 공부를 잘 못해. 그럼 학교 선생님들 늘 야단 맞고 그래. 그럼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늘 주눅이 들어있어. 자신감이 없어. 이게 뭐라고요? 자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자아상과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정체성과 자아상이 같아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 직분이 정체성인 줄 알죠. 아니요. 그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있고요. 자아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로 삽니까? 자아상으로 삽니다.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존감이 있고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세요.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자존심은 뭡니까? 좀 달라요. 자존심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존감하고 자존심이 다른데 이 꼬르가 아니에요. 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누가 뭐라 하든지 영향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자꾸 건들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주 주장을 해요. 이런 게 뭐라고요? 자존심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 뭐라 합니까? 자존심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자존심 많이 키워요. 근데 자존심을 키우지 말고 자존감을 키워야 돼요. 자, 봅시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 있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고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낮은 자존감으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면 누가 뭐래도 자존심을 안 세워요. 혹시 여러분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빡빡 세우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은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과 자상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일치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일치해야 됩니까? 정체성이 자상 쪽으로 일치해야 됩니까? 자상이 정체성 쪽으로 일치해야 됩니까? 예, 뭐 말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자,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면서 이 자상이 정체성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과 자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겁날 거 없지요. 부러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그걸 우리를 발견하면 내 자상이 어떻습니까? 그리로 세워져요. 그래서 성경적인 자상이 된다고요. 이 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결국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로 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자존심 세게 싸우고 교회 와서는 어떻습니까? 자존감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보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뒤처지고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존재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또 정돈해보면 자 이제 여러분이 정체성이 뭔지 알았어요. 자아상이 뭔지 알았어요. 자 그런다고요? 여러분 정체성대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체성을 알았다고 자아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인이죠? 예. 그런데 의인답게 삽니까?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렇다고요? 정체성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아직 내 자아상이 정체성에 합당한 자아상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날 의인이라 그래. 근데 막상 자기 행동한 거 보면 늘 죄책감이 있어. 이게 뭐라고요? 정체성과 자아상이 아직 합쳐지지 않았어요.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설교를 통해서 정체성이 뭔지 자아상이 뭔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로는 받아들여요.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보면 어떻다고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존감을, 자존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알면 그렇게 살 줄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자아상이 변해야 돼요. 자아상이 정체성처럼 돌아가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그래서 자아상은요, 고양이야. 정체성은 호랑이야. 근데 호랑이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살아.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고요. 정체성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체성을 여러분 발견하고 자아상을 정체성에 가깝게 바꾸고 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정체성은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그렇게 살죠. 그 결국은 뭐예요? 내 자아상이 정체성에 근접해 갈 때 내가 삶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가 자꾸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변천이 있어요. 약속이 이렇게 확장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구약이 있고요. 신약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삽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경계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약,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볼 때 이게 신약이고 구약이고 이 선을 잘 안 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냥 한 관점으로 봐요. 쉽게 말하면 다 구약 관점으로 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서는 십자가 전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강조하는 데가 어디예요?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좋긴 좋은데, 중요한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 사건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고, 어떤 은혜를 얻고,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의 내용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다고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 뒤에 내용이 미칠 나오죠. 그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내용하고 서신서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내용만 붙들고 있다. 그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좋아요. 근데 정체성 영역에서는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저게 뭐예요? 복음서 시대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도 못 알아들어. 참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왜? 거듭나야만 비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낼래.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하고 열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잘 눈여겨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로 정립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죽은 영, 타락한 상태. 이게 거듭나기 전의 상태였어요. 영이 차단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이에요. 그 다음에 혼과 몸은 죽은 영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저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이게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자, 저걸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확장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이 조의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혼과 몸은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 물론 은혜를 입으면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어떻든 간에 영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영이 위로부터 태어났고 거듭났어요. 우리의 영이. 그리고 혼과 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도 어떻습니까? 혼과 몸의 상태는 그대로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달라졌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인식이 안 돼요. 왜? 영의 영역은 인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파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영역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이 몸과 혼으로는 만져질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구분이 안 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그냥 영을 수리한 게 아니에요. 옛날 죽은 그 영을 아예 처리하고 새로운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이미 새로운 종족이 됐습니다. 새로운 종족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엄청난 존재입니다. 근데 저 영 자체가 뭐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영이라고요. 위로부터 온 생명이라고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 예수님과 같은 특성의 그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본다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생명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코올리기 때부터 살아왔던 거, 야단 맞고, 뭐,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혼과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난 줄 알아, 계속.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좀 더 정리하면, 자, 영의 영역을 새롭게 태어났고요. 예수님만큼 온전하고요. 의인입니다. 영의 영역은. 근데 혼과 몸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타락한 상태에 그대로 있고요. 온전하지 못하고요. 죄에 물들어 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영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 보시는 데서. 근데 저기 혼과 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뭘 보신다고요? 영을 바라봐요. 영의 존재를 보고 넌 내 자녀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혼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 개의치 않아요. 영을 바라보세요. 그 영이 우리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몸의 차이도 많지요. 사람들이 100m 달리는데 누구는 걸어가는 게 나아 뛰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쏜살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 왜요? 몸의 차이도 있어요. 혼의 영역의 차이는요 더 나지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자꾸 자기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 영역을 안 보세요. 영의 영역을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많고 적고 건강하고 뭐 잘생기고 뭐 재능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체성인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자존감을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가 누구냐를 봐야 돼요. 세상이 보는 거, 친구들이 나를 보는 거, 직장에서 나를 보는 거, 그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의 영역이 바로 나예요. 나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로얄 패밀리에 왕족이에요. 왕족. 그리고 죄인은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됐어요. 연약한 그 사람은 죽었고요. 예수 믿을 때 강한 자로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의인이라고. 저도 한때는요, 아이, 죄인이지요. 늘 죄인이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됐어도.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만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만 의인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 물론 영, 혼, 몸 다 우리 한 통으로 돼 있어요. 하나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실 때 어떻다고요? 영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착한 일을 하면 내 정체성이 바뀔 줄 알아.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이 뭘 남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이려 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사과나무 페인트를 아무리 칠했다고 사과 달립니까? 안 달리잖아요. 왜요? 정체성이 그건 가시나무인데.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내 정체성이 바뀐 걸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씨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달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거죠. 그 생명이 뭔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바깥만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힘들다고, 신앙이 힘들다고 해요.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 사람. 그래서 좀 새겨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바꿔보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미 여러분은요,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 좀 바꿔보려고 애를 써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존재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내가 이런 자야.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발견해서 그렇게 살면 돼요. 물론 자라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미 바뀐 것을 모르고 바꿔보려고 자꾸 애를 쓰니까 그게 주로 어느 영역에서 합니까? 혼과 몸의 영역에서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영의 영역은 의인이고요. 사랑으로 충만해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만큼 완벽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미 변했기 때문에 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씨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해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변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위로부터 왔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난 의인이야. 여기에 집중을 계속해야 된다고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 걸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라고 해요. 자아상을 보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따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닭 둥지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병아리도 함께. 자기는 물갈퀴도 있고 몸도 이상해. 닭들은 다 찢어져 있고 잘 뛰어다녀. 자기는 뒤뚱거려. 그리고 닭들이 뭐라 그래요? 물가에 가지 마. 위험해. 근데 자기는 물가에 자꾸 가고 싶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닭들은 소풍 갔는데 자기는 못 갔어. 그래서 심심해서 호수가에 갔더니 자기 비슷한 친구들이 물가에서 놀아. 가보니까 물에 들어가는데 겁이 나. 근데 들어오라 그래. 들어갔더니 둥둥 떠. 너무 재미있어.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에 거기다 깨 맞추려 하니까 힘든 거지요. 그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이 날아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도 날 수 있어, 날아봐. 그 날았어요. 닭들은 못 날잖아요. 많이 못 날잖아요. 자, 이런 게 정체성의 사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온 정체성이 뭔지를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죄에 대해서 그래 겁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의 혼과 몸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은혜 가운데 저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몸은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못해요. 그리고 이 굴복도 못하는 영역에 여러분이 고쳐가려고 애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영역은 그대로 놔두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어떤 존재를 받았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거나 이런 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앤드류 워맥이 책에 노력 없이 오는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그 정체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 쉽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저 안 되는 걸 고쳐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와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그걸 잘하게 하면 되는데 그 영역은 그냥 못 깨닫고 안 되는 걸 바꿔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내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부터 온 생명이야. 나는 예수님 말씀했듯이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 맞아. 나에게 그런 생명이 왔어. 내가 그걸 키울 거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이런 걸 자꾸 묵상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의 특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영역에. 영의 영역에. 근데 우리는 자꾸 혼의 영역에 있는 것을 나르다고 생각하니까 잘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영역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요. 여기 혼과 몸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적인 생각.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러면 혼과 몸은 자동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체성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체성은요,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정체성에 의해서 신앙이 움직이지거든요. 정체성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내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요.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의 정체성이 뭡니까? 종의 정체성을 가지면 율법 중심이 돼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면요, 사랑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습니다. 종은 어떻다고요? 열심히 일해도 그냥 칭찬 못 받아. 자녀는요, 늘 격려받고 사랑을 받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물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지만 또 신앙의 본질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에 세워지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거는. 생명은 어느 정도 자라야 특성이 나타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분명히요,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근데, 아닌데, 새 것이 된 것 같지 않은데, 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닌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체성은요,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정체성이.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 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이 사람은요, 늘 실패 가운데 실패를 각오하고 살게 돼요. 나는 늘 안 돼. 나는 늘 야단 맞고, 난 늘 부족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인이야. 이 사람은요. 죄의 길을 거절하고요. 의의 길을 선택해요. 나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살아야지. 나 의인이야. 이렇게 자신감 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관계라든지 사역의 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뭡니까? 내 정체성이 어떤에 따라서 방향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정체성이 뭔지를 정립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정체성은 믿음의 능력을 재현하거나 풀어냅니다.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내 능력을 제한해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내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내 믿음의 능력이 확장돼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명령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합니까? 세상 걱정 없습니까? 뭐 살아가는데 통장 막 밑에 한서로 막 내려와. 담대합니까? 그럼 여러분 의인이 자격증 정체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줄어들어. 수입은 적고 불안해. 그럼 안 됩니다. 반대로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으면요. 죄책감을 갖게 되고 열등감 갖게 되고 사람 자꾸 비교하고 여기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네 번째는요. 정체성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핵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졌잖아. 그래서 죄책감을 자꾸 주잖아요. 자신감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눌리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에 눌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착각해요. 자, 그래서 정체성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핵심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요, 그냥 여러분을 육신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공격해요. 잘 보세요. 정체성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뒤에 가면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자는요, 거짓말이나 정죄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아. 근데 자꾸 여러분 보고 사기꾼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 그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그들을 이겼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정체성으로 이깁니다. 다섯 번째, 정체성은요. 열매를 맺는 삶의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이 열매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정체성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이제 열매가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정체성이 올바라야 생각이 제대로 나옵니다. 생각이 제대로 나오면 감정도 제대로 됩니다. 감정이 제대로 되면 말도 제대로 합니다. 말 제대로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내 습관이 됩니다. 내 삶의 루틴이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무엇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했는데 사실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정체성이 올바른 데서 생각이 나오고 그것이 감정으로 변화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럼 내 감정이 어떨까요? 기쁘잖아요. 말도 어떻습니까? 즐겁게 하잖아요. 행동도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해줘. 나 하나님 자녀 같지 않아. 이 생각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볼 처지잖아요. 말도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에요. 행동도 어떻습니까? 소극적이에요. 열매 없어요. 성경은 먼저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삶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를 보면 1장서부터 3장은 우리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하고 삶이 나옵니다. 서신서 다 그렇습니다. 앞에 너가 어떻다 이렇다, 너 정체성이 이렇다, 그러니 여기에 맞게 이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신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삶을 바꿔가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자, 사단의 공격 대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 공격했듯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정체성을 흔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흔들리면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기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흔듭니다. 정체성을 흔들면 우리의 자아상이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자아상대로 살아요. 여기 사단의 공격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혼동하게 만들면 하나님과 관계, 믿음의 일, 사명, 권세를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흔들면.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어 있으면요, 계속 당합니다. 자, 사단의 공격에 보면 최초 공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야 저거 따먹지 말라더냐? 야 따먹은 말이야 임마.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 것을 하나님 겁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대리자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어떻습니까? 너 저거 먹어야지만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했어요. 아니 본래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명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사단은요 이미 가진 신분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신분을 행위로 얻으라고 자꾸 거짓을 던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해줘. 너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보고 야 너 그렇게 기도도 안 하면서 성경도 안 보면서 너가 무슨 신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요.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 결과 그들은 정체성을 상실하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피하게 됐어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사단 말 듣다가 어떻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다 잊어버렸다고. 그게 사단이 공격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깁니까? 자, 예수님 방식은 뭐예요?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를 받은 후에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저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단은 그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했고요. 자신의 신분을 행위로 입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정체성을 그대로 고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체성의 공격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사단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 정말 구원 받았냐? 나는 무능력하고 죄 많은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이렇게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이 정체성이 설 수 있어요. 복음은요,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내용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통하여 이루어진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만 이건 미래행위잖아요. 그 내가 얻었어. 그럼 뭘 얻은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서신서에 나와요. 그 믿는 자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런 내용이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로 하나님 세웠습니다. 사단은요 너는 누구냐를 끊임없이 왜곡시키려고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동 잘 못해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닙니까? 심부름 잘합니까? 아니지요. 자라나기까지 뭐합니까? 똥오줌 싸고 맨날 불편하게 하지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사랑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라나면 엄청난 세상을 다스리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점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자, 마쳤습니다.